구약성경 314면 내외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청년 예배를 드린 지 2년이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기 시작해서 사사기를 지나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훑어본 셈이 됐습니다. 국가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대로가 구약성경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골조물입니다. 집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세우는 골조, 기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덧붙여지고 집의 모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이제 붙여집니다. 그 역사의 이야기 속에 그 개인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기도 하고 개인의 신앙의 내용들이, 신앙의 표현들이 시편이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 탄식과 절망,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구약성경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구약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화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 파트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그려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속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무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가 근거하고 있는 가장 그 기초에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역사, 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성경의 그 골조물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골조물이 지탱하고 있는 반석, 그 골조물이 그 기초를 두고 서 있는 그 기초는 모세오경이죠. 역사나 그 속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무대 자체를 만들고 기획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끌어내시는 작가가 있으시고 연출자가 있으시다라는 것이 모세오경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작가가 있고 그 작가가 원하는 바가 있으며 그 작가를 통해서 구축되는 드라마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를 규정하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성경은 모세오경이 이제 앞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의 순서대로 따르자면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역사로 이해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의 번역자들이 성경 교육 또 신앙 교육의 용이성을 위해서 시간별로 재배치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유대인들이 즐겨 쓰던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의 구분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구분으로 되어 있죠. 오경이 따로 떨어져 있고 토라라 불리우는 오경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들을 묶어서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글들의 모음이 이제 그 다음에 붙여져 있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들, 시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구분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서가 사실은 선지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역대상하를 제외하고 또 에스라 니헤미야까지도 우리 다 역사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제 거기에 여호수아를 앞에 덧붙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 이야기를 히브리인들은 선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서로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역사를 향한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선지서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이 처한 그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 곧 망하고 또 죄악이 판을 치고 우상숭배가 횡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그들이 처한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자들이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획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풀어내면 그게 선지자적 역사가 되는 것이고 현실을 풀어내면 그것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현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역사서와 선지서가 다 그 선지자적인 관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적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예언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선지자의 본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선포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무대와 그 위에 선 배우와 그 배우로서의 이스라엘 민족과 또 그 모든 그 연극 메시지의 기획자이신 하나님 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유 없이 사랑을 요구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라는 애칭으로 부르지 않고 개라고 부릅니다. 예, 몇 분 안 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개를 키우면 개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손든 사람이 얼마 없어서요. 개에게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개가 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이죠. 좋아해 주는 것.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도 이 개가 꼬리를 치며 반갑게 주인을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감을 한다는 것이죠. 개가 꼬리를 흔들고 그리고 밥을 먹고 뭐 그런 어떤 개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자체를 좋아해서 그것만 있으면 나는 개를 키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감, 사랑 이게 그 개를 키우는 원인이죠. 이유고 꼬리를 치어서 좋으면 또 멍멍멍 이렇게 짖어줘서 좋으면 로봇 강아지를 키우면 그만입니다. 요새 로봇 강아지들은 이제 프로그래밍이 잘 돼서 아주 주인의 기분도 잘 파악하고 그런다는데요. 꼬리도 흔들고 멍멍멍 짖는 소리도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고 그러면 개가 대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체가 안 되죠. 왜요? 로봇 강아지랑은 교감을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을 나눌 수 없잖아요. 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일 수 있는 이유는 그 개 나름대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나에게 짖을 수도 있고 꼬리를 칠 수도 있고 나를 물 수도 있고 내 손을 핥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개가 매일매일 나에게 꼬리를 쳐주고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고 내 손을 핥아주니까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사랑의 대상으로 파트너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 위에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배우를 세웠는데 그 배우는 전적으로 자유합니다. 그 배우가 전적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자꾸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목적, 의도가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구현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통한 율법,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민족이 되어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떤 영광과 어떤 명예를 누리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보여다오라고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대 위에 세우셨는데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자기의 필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대가 있고 그 무대에 내가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올라가서 어떤 연극을 한다라고 그 내가 연극에 오르는 그 무대의 배역이 일시적인 거고 이벤트성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생애를 놓고 해야 되는 연극이라면 굉장히 애매해지죠. 마치 트루먼 쇼라는 영화 같이 그 속에서 24시간 전체가 리얼 프로그램인 짐 캐리 같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래 그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그 기획자의 의도를 반영하기보다는 당장 자유를 원하고 그 무대를 뛰쳐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도 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죠.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실현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역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의도하신 바 너희들에게 목적하신 바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깨우쳐주는 뭐랄까요 조연출이거나 매니저거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작가로서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와 목적을 전달하게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과 규례들이죠. 이 율법과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속박하자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다오라고 해서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속해낸 구원자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 나를 사랑해라.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규례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 하면 율법, 규례 이런 딱딱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파트너다 라는 중요한 자기 이해, 하나님과 자신이 묶여있는 그 묶임이 바로 오경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각종 율법과 규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맺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언약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에서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에서는 두 번째로 다시 세대가 바뀌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언약은 광야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언약이기 때문에 새롭게 언약이 갱신되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언약의 당사자들과 언약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모압 언약, 갱신된 모압 언약의 그 맥락 안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2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29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건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고,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2절부터 9절까지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를 이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길리운 보호한 너희의 인도자여 보호자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나와 맺은 이 언약, 내가 여기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반포한 모든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라.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지만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 못했을 때 받게 될 저주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일이 마무리가 되고 30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제2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이웃나라로 쫓겨가고 망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 말씀이 생각나 다시 이 계명을 지키고 내 뜻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다시 불러내어 너희에게 처음 약속한 땅과 처음 약속했던 복을 반드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30장에서 다시 쭉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31장에 이르면 이제 모세 너는 끝났다, 여호수아를 세워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9절에 보시면 31장 9절에 보시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만들어라 하시고, 하나님이 20절에 보시면, 아,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노래를 이제 써서 전하게 하십니다. 기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기록된 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구전으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구전으로 전환할 때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노래로 만들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많이 보셨을 때 너무 안 외워지면 말도 안 되는 노래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외워서 부르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만들어서 전달합니다. 그것이 이제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무엇을 위해 만드냐면 21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모든 저주가 임하여 그들이 멸망당하고 외국으로 쫓겨났을 때, 그래서 21절에 보시듯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져서 들려지는 그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이 되리라. 아, 우리가 이렇게 될 것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외국으로 팔려나간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구나를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노래를 미리 만들어서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32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만 읽은 거죠. 무엇이냐면 노래의 내용은 너희는 내 민족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다. 결국 너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39절에 이제는 이 왜 나오냐면 그 앞에 부분에서 이 35절에 보시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에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적국들,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의 말씀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복할 것이다. 내 백성을 멸망시키고 내 백성의 땅을 빼앗은 너희들을 내가 보복할 것이다. 너희의 신에게 구해봐라. 그들이 응답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겠다, 알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킨 그들의 대적들까지도 이 사실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노래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은 그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셨답니다. 너희들 내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고 지금은 이 언약에 충실하겠다고 맹세했고 그래서 가진 율법과 규례들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율법 지키지 못할 거다. 결국은 망할 거다. 결국은 팔려가고 잡혀갈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왜 개선하시지 않는가? 왜 뻔한 역사를 두고 보시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보장된 자유가 아니면 그들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들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아주 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조건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망할 것입니다. 결국 망할 것이지만 망한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구원해내고 내가 구속해내겠다.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굉장히 유명한 그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망할 것이고 바벨론이 반드시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줍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어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옛 언약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그 언약을 갱신해서 맺은 모압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에서 핵심은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행하라 하고 주신 것이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에 실패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새 언약은 너희들 바깥에 조문으로 돌에 쓴 문자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기록된 것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고치실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가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 새 언약은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어느 때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겠다 해서 마음이 아직까지 돌이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언제 돌이켜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그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값지게 여기시며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의지가 얼마나 무서우리만치 대단하시냐 하는 것들을 다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굉장한 무게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시간들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많은 기회들을 갖게 될 것이고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그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우리의 결과가 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모압 언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망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신명기에서 이미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의 노래라는 그 모세오경 전체의 요약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노래 마지막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32장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망할 것 안다. 너희들을 못 지킬 것 안다. 너희들이 이 언약에 실패할 것을 다 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라를 잃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구속해 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귀히 여겨라. 너희의 실패가 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시간과 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성의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를 말씀하신 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새 언약의 놀라운 실체들을 다 알고 있는 굉장히 후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므로는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죽음으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불러일으켜셨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새 언약을 완성하셨다.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와 문화와 시대라는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무대를 한번 채워봐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실패할 때도 그 실패가 우리의 결국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겠다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잘잘못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로 우리를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상황과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묻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